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성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큰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성찬이 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 성찬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어떤 효과를 경험하기 위하여 잘못된 생각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뭔가 은혜를 누려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조그만 떡과 잔을 마시면서 무슨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느끼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나 슬픔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체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몰입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동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하게도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룩한 예식을 범죄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나의 기독교 예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히 떡과 잔을 받아먹는 수단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말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죄 짓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다 죄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독교의 신앙을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로 시행할 때에 우리는 큰 유익을 누리지만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도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도 못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영적인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하며 기억하는 것이고, 자기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사랑과 용서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에 뚜렷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찬이 주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것을 제정해 주셨으며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행위가 바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어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 우리가 그러면 이 성찬의 그 의미를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 떡을 믿음으로 먹고 이 잔을 믿음으로 마실 때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의 행위가 주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선포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성찬에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여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것의 효력을 우리가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인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성찬에 와서 이 떡을 먹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인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가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의 살과 피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선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그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는 그것을 선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떡과 잔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였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성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의 작은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참여한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본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나와서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룬 자로서 자기를 인식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에 거기에서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하게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죄사함과 거듭남과 거룩함에 대한 성도의 고백과 감사와 기쁨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성찬의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찬송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 고백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고 참 복음에 대한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지 않아도 흥겨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의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어떻게 진실한 고백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선조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수동적으로 앉아서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능동적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영적인 의무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였고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잘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174번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대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거행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아서 그것을 먹는 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찬식 거행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 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야 한다. 자신을 살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찬식을 영적인 주의와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례의 요소 및 행동들을 부지런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성찬의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찬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찬의 상이 오면은 눈을 뜨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이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그때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떡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밥만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표정을 살피고 그와 대화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이게 맛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식사의 자리가 얼마나 즐거운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한국 사람들이 그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말하면 그것을 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는 묵묵히 밥만 먹는 그런 문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누신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그와 같은 주님의 만찬의 자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눈을 감고 있지 말고 이 떡과 잔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찬의 집례자가 이 떡을 들고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떡을 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떡을 보고 그 떡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행동을 빠짐없이 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의 눈에 가득 담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그 다른 저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은 이 테이블을 베풀어 놓고 그게 성도들이 직접 둘러 앉아서 큰 떡덩이를 이렇게 서로 떼면서 돌아가면서 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잔을 나누어 마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보고 만지고 경험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확대시키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로운 식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보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에 저한테 있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비록 조그만 떡 조각을 나눠주지만 저는 떡을 받으면 그 조그만 떡을 받고 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찢습니다. 그것을 그런 행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이다. 그것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셨다. 그래서 떡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 떡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생명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적인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도 자신을 살피는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되지만 이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살을 만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는 분명히 이 큰 떡덩이를 함께 찢고 나누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큰 그릇에 각자의 잔으로 포도주를 떠서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것은 식사의 자리였고 그때 그 행동들은 정말 주님의 몸을 찢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가져가면서 그 의미를 확대하는 일들을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체험적으로 경험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최대한 주의 깊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기있게 영적인 교훈들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받아서 그 떡 가운데서 떡을 만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떡과 잔을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버리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크고 깊게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감동과 확신을 주시도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이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성찬의 형식적인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냉랭하고 무성의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냉랭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에 믿음의 불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사랑은 불타오르는 은혜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을 사랑을 다해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서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모하고 주리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면 그의 충만한 은혜가 그의 사랑의 기쁨이 그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성찬을 이렇게 수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그 삶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